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희입니다.
네. 사도행전으로 1년 동안 우리 마중 식구들과 함께 나눠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머무는 동안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눈이 멀게 됐죠. 네. 그래서 결국 예수 공동체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네. 대표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가 해석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가 복음 증거자로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네 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칩니다. 그는 결국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그가 에베소에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번성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고 아프로티테라고 하는 여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 사도와 함께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었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고 거기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개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의 지교회들 같은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빌라델비아, 사데, 뭐 서머나 이런 모든 교회들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이제 곳곳으로 번져갔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에서 부흥을 경험하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로마로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늘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는 부흥을 보지만 어디서는 순교를 경험하고 우리는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다면 바울이 말씀을 잘 탁월하게 잘 가르쳐서였다면 로마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도시가 뒤집히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결심을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2년 반 동안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면 또 그가 로마에 가서는 정말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동굴 같은 지하 단칸방에서 그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여관 같은 지하의 단칸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같이 계속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외로운 사도의 마지막 편지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의 부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이 우리는 순교를 앞둔 바울의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서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시대의 부흥은 에베소에서 경험했지 지만 또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한 씨앗을 뿌리는 역사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쳤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섯 주 동안 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 자기가 정말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자신의 유업을 물려주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디모데가 이끄는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중 식구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의 여정을 1년 동안 같이 오신 건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같이 들었. 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은 전수하는 편지인데요. 사도행전 내내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온 바울의 심경을 오늘 디모데 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니까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은 디모데의 심정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그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특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 어떤 것을 어떤 체계를 잡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송희자매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네, 여기서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왜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남아있으라고 했을까요?
네,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으라고 한 것 같고요.
네. 저 같았으면 아마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위로 이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지보다 교회의 현실적인 필요 지도자가 필요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개의 교회에게 편지 쓸 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죠?
첫사랑을 맞습니다.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참 두려운 일인데요. 제가 좀 전에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교훈이 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이 이 사랑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거짓 선생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주옥하 집사님 1장 4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주로 신하와 족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죠. 당시에는 족보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문제로 작용했죠. 우리도 왜 족보 어디 네, 출신이고 맞아요. 뭐 학연과 지연 이런 거 따지면 공평과 정의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네. 당시 에베소에서도 어느 지파 출신이고 어느 집안이고 네. 어느 스승의 제자인가 이런 족보들이 많았었어요. 바울이 왜 너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네. 이렇게 파벌을 나누는 문화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송이자매님.
그게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말하고 본질이 아닌 것을 따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족보나 신화에 몰두하면 그렇지.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그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 이 사랑의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랑이 아니라 학벌과 지연과 이런 족보들을 몰두하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에베소 교회 실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여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것 같은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했었는데 그 마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꼭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결과는 좋은데 내 마음을 보면 마음이 건조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런 거를 느낄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송이자매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제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보다 사역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사역에 더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기 시작하고 설교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미미해져가는 그때를 느껴서 그때 진짜 하나님께 예방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첫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늘 그냥 밥 차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더 이상 정말 이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사람에게
맞아요.
관심을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존재의 의미보다는 그냥 일하는 거죠. 밥상 차려야 되니까
네네.
밥상 차리고.
그럴 때 이렇게 차릴 때 감사나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건강한 걸 해줘야지. 근데 그게 일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일은 해내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원망과 이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힘들어. 나만 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될 때가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모양일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적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틈타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네. 1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말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조카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율법을 배워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에 용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율법을 목적과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가르친 것이죠. 자신들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워주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율법은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선한 것이지만 그릇되게 사용되면 사람들을 속박하고 죄책감에 빠뜨리고 경쟁하게 하고 담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잡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설명하죠. 송희자매님 디모데전서 1장 13절 1절과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신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아멘.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넘쳤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네요. 오히려 은혜를 받은 증거로 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멘. 여전히 하나님 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으신다라는 은혜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
네.
이것이 성숙함이죠.
아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닌
네.
거죠.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네.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괴수 같은 죄인을 직면하고 있었고
네.
그걸 넘어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었다는
네.
것. 이것이 위대함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매일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변화되라고 말하고 가르쳐도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호카 집사님,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을 의미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늘 싸워야 하는 싸움이죠.
그럼 우리도 항상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들과의 싸움이 있죠.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똑같이 갚아주는 방식으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지?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자에게 침묵으로 침뱉고 채찍질하는 자에게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신 이 어린 양의 방식으로의 싸움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할 때 우리는 세상이 다수로 공격하면 우리도 다수가 모여서 똑같이 공격해야 되는 이런 생각의 방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때리는 자에게 똑같이 때려주는 복수를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배가 파선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 같아요.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양심을 굳게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어린 양의 방식이고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선한 길을 따라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송 이자매님,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부터 이어져서 기도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면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정확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였지요. 그래서 그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권력으로 핍박하고 통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로마 제국 내내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사람을 불태워서 밤에 조명 처럼 쓰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정말 그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내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찾아왔었잖아요.
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우리 마중 식구들도 이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모두 복음 안에서 뿌리 내려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옥화 집사님, 송희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순교를 앞둔 바울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참 닮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시던 예수님을 잘 알게 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이 참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마중 식구들도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며 바울처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디모데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이며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걸 알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고 또 감옥을 갈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듣고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쓰여졌사오니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한 주 동안 순이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북조선 음식을 먹었습니다. 곧 있으면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네.
그분께서 이제 같이 식사를 못하니까 이제 보내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아, 오랜만에 또 옛날 먹던 음식을 먹었으니 네. 좋았겠어요.
뭔가 고향의 맛을 느끼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안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제가 지금 순이자매가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전주에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교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저의 일에 소홀해가지고 다 이번 주로 밀려서 아주 힘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좋은 시간들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그럼에도 함께도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잔뜩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을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살라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저번 주 말씀을 잘 요약해 줬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게 누가복음에서는 방금 순이자매가 이야기한 오병이어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자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이렇게 나자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뭐 여자, 세리, 죄인, 어린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강조해서 누가복음 안에 기록해 두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가가 특별히 그렇게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둔 이유가 있나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의 직업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고 자,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까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아픈 사람들 중에는 유독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 걸까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위생적으로나 먹는 음식의 질이나 삶의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병균이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래서 더 많이 아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는 아프면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보살핌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또 자주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거예요. 그랬던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자,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서도 그런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니 더 잘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 이외에 배경적인 부분을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깊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불현듯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셨다고 하고 있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무리가 나를 따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저는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좀 어때 보이나요? 뭔가 좀 들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들떠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들떠 있는 걸까요?
자기들이 모시고 따르는 선생님이 사람들로부터 좋게 평가되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스승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걸까요?
제자들이 출세할 기회를 얻는 것 같아서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당시에는 누구 밑에서 배웠는가, 스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출세길이 정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 하나이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니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 앞날도 창창하게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에 더욱 신이 났을 거예요.
어떤 스승을 두느냐가 그 사람의 출세를 결정한다고 하면 제자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는 크게 관심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진짜 하고자 했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답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래 보일 수 있지만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로서 또 메시아로서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때로는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만한 길을 걸어오셨어요.
네, 그렇죠.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왔기에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자,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분 좋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셨다고 하고 있네요. 경고까지 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단순히 야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꺼내지 마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 능력과 권능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건 앞으로 그런 이유로라면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고자 했던 일이 지금까지 보이셨던 일이 아니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능력과 권위를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그 길을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씀을 보면서 좀 설명을 더 이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시나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은 이전처럼 큰 능력과 권능을 보임으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받고 버림받고 결국 죽임당하는 길이며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항변하며 따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라 말씀하시니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바로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아주 격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싹 바뀐 건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자기들의 왕.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 또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권능의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로서의 그 길은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고 있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세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면 오히려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결국 예수님 본인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고난의 길, 버림받는 길,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갈등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신나고 즐거웠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가실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고 하니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조금 더 타협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누가가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가 소개하고 싶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소개하는데 누가가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능력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시는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소개하려 하는 건가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 괴로워하며 슬퍼하는데 멀쩡하게 남편과 자식들과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아, 힘들지? 힘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말 그 말에 위로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남편을 잃어본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남편을 잃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힘들지?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안다는 이유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누가는 바로 이런 이유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며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강조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나요?
네, 목사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할 테니 힘내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길을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아닌 연약하고 괴로운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고하시면서까지 능력과 권세를 행함으로 얻게 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실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도 잘 알겠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일 저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엄청 부담됐을 것 같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갈등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거요? 그게 뭔가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본인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하고 있나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하고 있어요. 부활을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러주세요. 자,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시죠. 즉 수많은 명성, 높은 지위,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걸 누린다고 한들 자기를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낮은 자를 위로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마음에 울렸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순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겠지만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는 더 쉽지 않잖아요.
네.
저 또한 많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어떠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주어진 그 길이 고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앞으로 주실 부활의 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안나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정말 멋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지위도 높아지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떠받들려지는 그런 삶이 정말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엄청 신났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도 나중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의 십자가가 그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십자가 길을 걷게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저는 또 그게 덧붙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좀 어려운 그런 고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누군가 동참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질투, 시기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을 주게 될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오히려 실패 중에서 만난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함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높은 곳을 향해서가 아닌 낮은 곳을 향해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한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
주님.